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요즘 만들어지는 영화들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도 않았고 화려한 장면이 들어가지도 않은 영화였지만 그 영화가 주는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제 마음을 만졌던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두 분과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로 활동해서 그런지 영화에서 찬양단이 노래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봤는데요. 영화에서 찬양을 할 때도 북조선 억양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신의 악단 영화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1994년도 북조선에서 있었던 가짜 부흥의 사건을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1994년 당시 북조선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자금줄이 막혔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국제 기독교 단체가 북조선의 찬양악단을 만들면 2억 달러라는 큰 돈을 지원하겠다며 제안을 했는데요. 이 돈을 받기 위해 당에서 제안을 수락합니다. 보이브 주도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의 악단 영화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것은 북조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짜 부흥의 사건을 토대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해요.
실제로 1994년에 북조선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서 대대적인 부흥회를 열었었어요. 이 부흥회는 서방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흥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북조선은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라고 간주해서 신자들에게 대한 탄압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북조선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했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짜 기독교 부흥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좋은 성도들은 북조선의 탄압을 피해 일찌감치 꽁꽁 숨어 있어서 정작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는 것이 함정이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에 충성을 바치는 열혈 보이부 간부들, 예술단원들, 간부 부인들을 모아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신자라고 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짜 부흥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방 세계에서는 이 부흥회에 참석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기독교에서는 비록 선전형 교회라 하더라도 매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짜 신자들에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보위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서양 세계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 김태성은 대위인데요. 김태성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일기에 적었다가 그것이 학교 선생님에게 들켜서 어머니가 처형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면 아주 질색하면서 적대시하는 인물이죠.
이런 김태성의 배경을 알고 있는 상부에서는 찬양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더라도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성을 총책임자로 세워서 찬양단을 조직하고 연습을 하게 하는데요.
이 찬양단의 단원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비밀 탈북 조직의 간부가 있을 정도였어요. 김태성이 찬양단을 조직한 목적은 외화벌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숨어있는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서 김태성은 눈에 불을 켜고 찬양 단원들 중에 진짜 신자가 있는지 찾아보지만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찬양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졌고 찬양을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저항하는 김태성의 모습이 영화에서 주는 재미의 요소인데요. 결국 김태성은 저항할 수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맙니다.
결국 부흥의 당일에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찬양 단원들을 탈북시키고 자신은 순교를 하게 되죠.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김태성은 살아서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순교당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서 찬양 단원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정말 좋았어요. 광야에서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같은 찬양들은 아마도 북조선 신자들의 살인 고백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금 이 영화는 남조선 신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감동을 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화에 나왔던 찬양 중 한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고 한없는 은혜를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신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나는 영원히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는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권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권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소망이 없는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척박한 땅에서 버티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북조선 신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분은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서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영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단지파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단지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요.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았던 땅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걸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서라와 에스다월과 아얄론 골짜기와 이그런과 기쁘던과 발랏과 요훗과 가드림먼과 미알건과 옆바 맞은편 지경에 이었지요. 그리고 단지파가 싸워서 취하게 된 레센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땅은 대대로 단지파가 터전을 잡고 살면서 잘 경작하고 가꿔서 자신들의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복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단지파는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런데 단 지파가 차지하기로 했던 땅이 정복하기 힘든 곳이기는 했어요.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땅은 블레셋의 다섯 족속이 다스리는 지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철기 문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족속이에요. 블레셋은 철을 녹여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용맹한 전사여서 모든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단지파는 겁을 먹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땅을 찾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다섯 명의 정탐꾼을 뽑아 자기들이 취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어디일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보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돼요. 마침 그 지역의 유력자인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레위인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아마도 레위인의 말투를 듣고 그가 에브라임 지역 출신이 아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의 중탐꾼들은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봐, 누가 당신을 이리로 인도했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 그리고 왜 여기 있는 것이오?
정탐꾼들의 질문에 레위는 성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해서 머물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대답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분명 정탐꾼들은 누가 이것으로 인도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어요.
대답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레위인은 자기가 원래 있던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던 곳을 벗어났으니까요. 스스로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단지파의 중탐꾼들은 이 레위인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닌데도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레위지파의 도성을 떠나서 먹고 살 것을 찾아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레위인이나 하나님이 두신 기업을 취하지 않고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 같은 것을 찾으려 하는 단지파나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레위인이 제대로 된 제사장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제사장이라는 말만 듣고는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청합니다. 이 일은 정말 웃긴 일이에요. 단지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는데도 정복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다른 땅을 찾아다녔고 레위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제멋대로 떠돌다가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것이니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벗어나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떠돌아다니는 단지파나 레위인에게 손한 것이 나을 수 없지요. 그리고 단지파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레위인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면 절대로 단지파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걸 남조선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할 수 있어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할 때 사용해요.
그렇네요.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이미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레위인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답정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들어주시고 말고는 하나님 마음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대부분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 레위인은 단지파의 잘못된 길에 대해 한술 더 떠서 말해요. 단지파가 평안을 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지요.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단지파가 하려는 일에 샬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사장은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이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건추어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유다가 망하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지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아니야.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이 가까이 다가와 있어. 제발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기근이 닥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거야.
이렇게 거짓된 샬롬을 전했어요.
미가의 집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인의 말에 현혹된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거짓 샬롬의 말에 힘을 입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몰며 아무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월에 들어와서 그 형제의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것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섯 정탐꾼이 길을 떠나 도착한 곳은 라이스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레바논의 산맥으로 주변이 막혀 있어서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고 그곳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단지파가 정복하기에 만만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것은 포기해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을 침략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는 무작정 아무 족속, 아무 땅이나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 그리고 회개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강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도 사랑하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정복하라고 하실 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토록 좋은 분이시구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참된 신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신은 모두 우상이고 가짜였구나.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자선 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이 임무를 지금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두셨어요. 그런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배워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백이현 자매님 우리 설윤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야, 이제 봄도 왔고 우리 또 두 분 또 함께 보니까 화사하네요. 예언 자매, 설윤 자매님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능력 있다면 좀 어떤 능력을 좀 추구하며 살고 계시나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 놓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끈기라고 하죠.
끈기?
네.
버티자.
네, 버티자.
그게 능력이다?
네.
아,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네.
설윤 자매님은요?
저는 인내심.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 좀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하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심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좀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죠.
부족해서.
아, 여기는 또 우리 예언자매님은 있고 설윤자매님은 부족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서륜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북조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용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세요. 권한이 가득할 때라도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땅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서윤 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능력을 갖춘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말도 있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 중에서 특별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설레나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꿈이요.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렙니다.
예, 두 분의 귀한 나눔 너무 고마워요. 사랑, 꿈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설레는 단어가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매력적으로 들리고 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잘 설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니까요. 또 능력을 갖추면 사는 것도 편하고 수많은 특권과 특별함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보니 능력이라는 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능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하길 좋아하죠.
또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능력을 추구해요. 똑똑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합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 그래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인생이다. 성공을 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거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두 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한 지점을 정해놓고 나는 몇 살 정도가 되면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행복을 상상하면서 언젠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 여정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요?
오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정답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 얘기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서린 자매님 읽어줄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도둑은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걸까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온 이유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네요.
사탄은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탄을 따를 것이냐 사탄과 세상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도둑을 따를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서린 자매가 읽어줄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결국 전쟁은 영토 빼앗기 싸움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죠. 나의 나라가 바로 이 생각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나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꿈들이 존재하는데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이것들을 땅 빼앗기처럼 사탄이 빼앗는다는 거죠?
생각을 사탄이 점령하느냐, 사탄과 세상이 점령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군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네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상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이에요. 법이고 운동의 경계의 비유를 하면은요. 규칙인 것이죠.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고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에 상관없이 처벌받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날은 내가 참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법을 어기면 무조건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는데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먼저 출발하면 바로 실격이 되잖아요. 발로 달리기 싫다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것도 실격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전쟁은 아무래도 싸우는 거니까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싸우면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육체적으로 싸우고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곧 법적 투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정죄하잖아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 같은 거예요.
사탄은 검사같이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거네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참소를 하는 것은 비난하는 거죠. 네가 뭘 그런 죄를 짓고 너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냐.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정신이 막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사탄의 전략이군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능력 있는 법전이 되려면 법전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전의 내용을 전부 달달 외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반복하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법전 내용을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길 가능성이 많은 유능한 법조인이 되겠네요.
그들은 세상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지 모른단 말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다시 읽고 묵상해야 하겠네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갖추게 될 테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보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금식을 했기에 배가 엄청 고플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한 능력 있지 않소. 그러니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배를 굶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사탄이 진짜 너무 교묘해서요.
능력이 되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한 얘기 같고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속셈은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군요. 나를 위해 주는 줄 알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너 배고프니까 내가 너 위해 하는 얘기인데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의 그 시편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천사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서 천사가 너의 발을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성경을 잘못 말한 거죠? 시편 91편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길을 갈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탄은 항상 성경 말씀을 맞는 것 같으면서 끝을 약간 왜곡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르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다를리 끝단에서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약한 다른 것이 이단이군요. 들어보면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끝의 내용이 살짝 다르게 해서 완전히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사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지 뛰어내려 볼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정말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로 응수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 다 줄게. 그랬더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요구를 이제 거부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사탄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전부 준다고 하니까 모른 척 절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하찮다는 걸 아셨네요.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내가 그까지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사탄이 너에게 경배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리한 검을 들고 누가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검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하는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능력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미혹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이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전쟁 은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영적 능력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전투의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 큰 게 아니라 이 생각과 이 마음.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채우느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잘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린 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우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가끔 종종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혹여나 악한 사단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도록, 그래야 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옵소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모아 함께 꿈꾸고 기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민족 위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서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바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랑하며 부르짖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